광야에 대해서 두 시간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광야라 그러면 우리의 첫 이미지는 별로 좋지 않은 곳, 그야말로 데저트. 이게 악센트가 앞에 오면 사막이 되고요. 악센트가 똑같은 단어인데 뒤에 가면 디저트가 됩니다. 사막과 음식이 연관이 있죠. 음식 없으면 살지 못하는 곳, 데저트. 그래서 사람이 살 수 없는 곳, 또 아무 식물도 살 수 없는 곳이 사막이고 광야인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시간 광야에 대해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절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 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 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 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 당시에 전 세계를 움직이던, 전 세계를 한손에 쥐고 흔들었던 정치계와 종교계의 최고 권력자들의 인물, 그 이름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로마의 황제 디베리오를 위해서 총독이 나오고 분봉왕이 나오고 또 종교계의 대제사장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고 했습니까? 누구에게 하나님이 찾아갔다고 했습니까? 이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크고 높으신 거룩하신 분이 누구를 찾아갔다고 했습니까? 누구에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기 보니까 황제도 아니고 당시 로마 황제, 최고의 권세를 가진 로마 황제도 아니고 총독도 아니고 분봉왕도 아니고 특별히 종교계의 총회장인 대제사장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작은 자, 이름 없는 자, 세례 요한에게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 정치계와 종교계를 뒤흔드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에게 임하지 않고 작은 자, 이름 없는 자, 세례 요한에게 임했을까요? 정치계와 종교계에서 권력과 세력으로 많은 영향력을 온 세상에 미칠 수 있는 이들의 권세와 힘을 하나님께 이용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들이 생각하기를 왜 아무 영향력도 미칠 수 없을 것 같은 이름 없는 그리고 빈들인 광야에 아무도 없는 광야에 머물고 있는 왕궁이 아니고 대성전이 아니고 왕의 빈들에 가 있는 세례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만나시고 그와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은 인간의 권력이나 권세나 부나 힘으로 하시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섭리하시고 통치하시고 역사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을 만나기 좋은 장소인 빈들인 광야로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실제적인 음성을 듣기 위해 광야로 나갔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미래가 탄탄하게 보장되는 제사장 반열에 제사장직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의 선진 문명세계를 등지고 부와 명예와 권세를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만나서 그의 음성인 말씀을 듣기 위해 광야로 나갔던 것입니다. 그때 광야에 있던 요한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그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요한아, 너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주의 길을 예비할 자로 먼저 가서 광야 같은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똑똑히 듣도록 회개의 메시지를 외치고 전하라 하는 말씀을 이 광야에서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민수기 1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했습니다. 시내 광야라는 것은 시내 산이 있는 광야라는 것입니다. 시내 산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 광야를 시내 산이라로 산으로 부르고 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는 애굽의 바로 임금의 후보자입니다. 애굽의 왕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왕궁에 있을 때 그에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 광야로 왔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광야라는 히브리어를 보면 신비한 섭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미드바르입니다. 광야라는 히브리어는 미드바르. 그리고 말씀하신다는 히브리어는 다바르입니다. 이 두 단어가 비슷하죠. 광야는 미드바르. 말씀하신다는 것은 다바르. 광야라는 미드바르의 어원이 입으로 말하다는 뜻을 가진 다바르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와 말하는 입이 같은 어원을 가진다. 광야와 말하는 입. 광야는 아무 소리도 없는데 아무도 말할 사람이 없는데 어째서 광야와 말하는 것이 연결되어 있을까? 같은 어원일까? 신비한 일이죠. 그러니까 이 어원이 계시하는 말은 아무도 없는 빈들, 푸른 폭이 나무 한 그루 자라지 않는 곳, 밤하늘의 별밖에 보이지 않는 곳, 바람 소리밖에 들리지 않는 곳, 절대 고독과 절대 침묵만 흐르는 광야에서 오직 홀로 계신, 그 광야에 오직 홀로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만이 존재하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브엘세바 빈들에서 야곱을 만나시고 말씀하셨고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만나시고 말씀하셨고 엘리야에서 광야 로뎀 나무에 있는 그 엘리야에게 말씀하셨고 바울에게 광야에 있을 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나타나시고 사람 만나실 장소로 다른 곳이 아닌 아무 생명체도 아무 사람도 없는 엄밀한 닫혀있는 그 광야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은혜롭고 좋으신 하나님께서 그분이 사랑하고 아끼는 우리들에게 분명히 좋은 것을 광야에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광야로 부르신 하나님은 이 광야에서 우리에게 어떤 좋은 것을 주신다고 했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축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가장 좋은 축복. 본문 16절을 보세요. 네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너를 낮추심이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고 광야로 인도해 들이셨느니라.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표하고 여러분을 예표하고 여러분을 대표하고 여러분을 상징하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들이신 이유는 사막 시험, 사막 테스트, 사막에서의 지옥 훈련을 통해서 목이 뻣뻣하고 인간적으로 높아져 있는 교만을 광야에서 깨뜨리고 낮추고 인내하는 성품,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을 만들어서 마침내 좋은 축복을 주시려고 계획하시고 섭리하신다는 것입니다. 40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만나를 먹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좋네. 갈수록 맛이 좋네라고 할 것 같습니까? 사람이 입이 한두 번 먹으면요, 실증납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요, 하루 세 끼만 한번 먹어보세요. 연달아서. 와, 이제 못 먹겠다고. 비린내 나고, 이거 음식 냄새 난다고. 이스라엘 백성들 꼭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만나를 40년 동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먹으면서 뭐라고 불평했어요? 이것밖에 없느냐. 입에서 만나 냄새가 나서 못 견디겠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무엇을 먹었느냐? 가마솥 옆에서 비록 종이었지만 맛있는 음식 먹지 않았느냐? 후추 생각이 나고 부추 생각이 나고 마늘 생각이 나고 그 맵싸한 땡초 생각이 나는구나. 성질이 급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극한 인내의 시험, 그 불평의 불평이 감사로 바뀌도록 테스트한, 훈련한 인내의 훈련이었던 것입니다. 이 시험을 치르고 난 다음에야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이 구체적인 축복이요, 7절로 10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7절로 10, 우리 1절은 아니지만 신명기 8장 7절로 10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와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네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에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요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네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광야를 거쳐서 테스트를 하고 시험을 하고 난 다음에 마침내 복을 주시는데 적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인 옥토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광야 시험 후에 주실 가나안 복지의 땅을 보세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땅, 열매가 풍성히 맺히는 땅, 모자람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땅, 철과 동을 내는 땅, 배부르게 할 옥토의 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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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구체적으로 그 아름답고 적과 꿀이 흐르는 옥토에서 시내와 분천, 이 분천은 온천입니다. 온천이 푹푹 솟아나는 곳, 생명수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의 과일이 풍성하게 열리고 천지 사방에 아름다운 꽃이 만발함으로 정말 아름다운 땅으로서 그래서 꿀벌이 엄청나게 번식하며 그것으로 인해서 양질의 벌꿀이 풍성하게 생산되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요, 꿀이 많을 것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땅이죠. 저 꿀은 도해지를, 이 벌꿀은 벌은 도해지지 못 삽니다. 이 공기 안 좋은, 이 오염된, 공기 오염된 곳은 벌은 다 죽어버립니다. 청정 지역에 벌이 살고요. 벌이 또 사는 곳은 꽃이 많아야 됩니다. 저 꽃이 피는 땅. 그래서 이 하나님 주실 그 땅, 가나안 땅은요, 꽃이 온 사방천지에 아주 아름다운 꽃들이 아주 많이 피는, 그래서 꿀벌이 엄청나게 번성하는, 그래서 꿀의 생산지가 되는 이 말이에요. 이렇게 꿀의 생산지라는 것은 그 앞에 스스로가 많이 함축된 단어입니다. 온 천지 사방에 너무너무 아름다운 꽃들이, 장미꽃을 비롯해서 아카시아 꽃, 뭐 아카시아 꿀이 참 좋잖아요. 이 꽃이 있는 곳에 꿀벌이 너무 많으니까 꿀의 생산지가 된다는 거예요. 참 아름답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들은 지금 광야가 아니라 가나안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들은 정착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정착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라는 가치, 그걸 추구하며 살죠. 이것이 뭐냐? 정착 가치가 뭐냐는 거예요. 그것이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쌓아놓고 더 많이 누리기를 원하는 가치입니다. 좋은 집을 짓거나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 또 은금을 증식시키기 위해, 그리고 우양이 번식도 하기 위한 밤낮 땀 흘리며 부지런히 살아가는 이것이 내가 이곳에서 평안하게 잘 정착하는 정착 가치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행복 가치에 필요한 모든 아름다운 것을 광야에서 낮추시고 광야에서 테스트하시고 겸손케 한 다음에 그냥 이걸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네가 같이 추구 안 해도, 빼빠지게 이 안 해도 하나님의 테스트만 거치면, 광야의 시험을 거친 다음에는 내가 이것을 주겠다 마침내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히브리서 12장 8절로 11절에 보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였어도 공개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징계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 징계는 파이레이아라는 단어입니다. 파이레이아 교육을 들어보셨나요? 파이레이아란 헬라 원어인데 이 징계라는 말이 파이레이아를 한글로 번역을 해서 징계라는 말로 번역했는데요. 이 파이레이아는 히브리 원어로 교육이란 뜻입니다. 교육, 또 양육, 훈련, 훈계란 뜻입니다. 여기의 뜻은 광야의 훈련, 광야의 테스트, 시험이란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뜻을 가진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축복을 위해서 교육을 하는 것이다. 징계는 교육의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복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고 또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도록 세속적인 것을 다 끊게 하는 징계, 파이데이아입니다. 그래서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지만은 힘들어 보이지만은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다. 하나님 마침내 복이 되게 하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시편 82편 10절에 나는 늘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다 주겠다. 입만 열어라. 입을 다무지 말고 입만 열어라. 입만 열어라. 어떤 사람이 낚시에 갔는데 미국에서 한 사람은 옆에서 두 사람이 낚시를 하는데 한 사람은 옆에서 낚시를 하는데 큰 고기 잡히면 다 다시 돌려버리고 조그만한 고기만 담드래요. 그리고 옆에 낚시꾼이 하도 이상해 물어보니까 우리는 다 큰 고기 가져가려는데 왜 작은 고기를 가져가려고 그러냐. 자기 집 후라이팬이 큰 게 없대. 큰 고기 가져가 봐야 이렇게 볶아 먹을 수 없으니까 구워 먹을 수 없으니까 후라이팬에 맞추어서 가져간다. 여러분 이렇게 작은 후라이팬 가지고 가지 마세요. 후라이팬을 살 때도 큰 거를 사세요. 그러면 하나님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그러면 하나님이 다 주겠다. 모든 좋은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음도 크게 가지면 그게 하나님이 다 주십니다. 애굽 땅에서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가장 좋은 것으로 다 채워주시는 분이세요. 시편 23절을 보면 양과 목자의 노래가 나옵니다. 여기에 나오는 양은 유대 광야에 살아간 양입니다. 유대 광야, 험한 광야. 시편 23편은 잔잔하고 아름다운 갈릴리 호숫가가 아닌 여기에 시편 23편에 나오는 걸 보면요. 잔잔한 호숫가에 양이 논이는 것의 모습으로 연상하는데 그 반대입니다. 갈릴리 호숫가가 아니라 황량하고 삭막한 유대 광야가 그 배경입니다. 그 광야에서 살아가는 양무리들은 험한 광야길, 험한 산길, 이 험한 산은 대부분이 돌로 되어 있습니다. 이 돌산에서 사망의 엄청한 골짜기까지도 지나가야 하는 그런 환경입니다. 뉴질랜드에 사는 양들은요, 아주 광활하게 펼쳐진 초원 위에서 안전한 울타리가 설치된 그 안에서 마음껏 꼴을 뜯어 먹으며 살아갑니다. 일이나 늑대 위험도 없고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는 더더욱 통과하지 않아도 됩니다. 말 그대로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그 안에서 평안하게 살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목자가 필요 없습니다. 목자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길을 잃어버릴 염려도 없고 위험에 처할 염려도 없고 절벽이 있어서 바위산에 대해서 미끄러져서 떨어져 죽을 염려도 없고 목자의 인도를 받고 보호를 받을 필요가 전혀 없는 환경에 삽니다. 그들은 이렇게 고백할지도 모릅니다. 내가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전혀 없도다라고.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뉴질랜드 양처럼 좋은 환경 가운데서 남부를 것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 세상이 푸른 초장이고 그들의 인생이 쉴만한 물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잔은 항상 차고 넘치며 그들의 식당은 항상 기름진 음식으로 가득합니다. 그들에게는 목자가 필요 없습니다.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린다면 그들에게는 목자가 오히려 거치장처럼 존재가 되어서 없어야 합니다.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 필요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필요치 않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어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인생을 즐기며 엔조이하며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거추장스럽게 생각하며 하나님이 함께한 때는 사실에 기겁을 하며 도망할 사람들입니다. 죄를 지적하기 싫고 간섭받기 싫고 간섭하는 것 같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곁에 없어야 편하게 살아가는 양들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뉴질랜드 양들이 가장 무서워할 때가 있다고 합니다.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뭘까요? 어느 날 보이지 않던 목자가 홀연히 나타난 것입니다. 보이지 않던 목자가 나타나면 온 양들은 물똥을 싸기 시작합니다. 부들부들 떤답니다. 목자가 무서웠어. 왜냐? 그날은 양을 잡아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심판의 날, 사형 집행이 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옵니다. 마음대로 먹이다가. 그때 잡아먹을 때 필요하면 목자가 떡 나타나서 잡아갑니다. 그런데 10편 23편의 양들은 황량한 광야에서 살아가는 양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도 고기와 같은 광야입니다. 이 양들에게는 항상 24시간 그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 이 양들에게는 이런 곳에서는 목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깊은 교제를 나누고 깊은 의논을 하고 멘토를 받고 이래 가라 저래 가라 이리 해라 저래 해라 이리 오너라 여기에 누워라 여기에 쉬어라 이리 가자. 바로 우리들입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가 되시오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 개개인의 부족함을 채우시고 험한 바위 농선 사망의 엄침한 깊은 골짜기에서 함께 있어서 우리를 지키시는 목자가 꼭 필요한 양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자는 우리가 숨지는 그날까지 우리의 영혼을 보호하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영의 양식을 채워주시다가 도살장이 아니라 저 천국까지 인도하여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광야에서 우리에게 어떤 좋은 것을 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18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또 12절 13절에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셔서 이렇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재물이라는 헬 히브리 원어는 하일이라는 단어입니다. 하일. 그 뜻은 부유, 재산, 풍족함, 군대, 권세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뜻대로 해석을 하면 부유하게 되는 능력, 재산을 정식시킬 수 있는 능력, 풍족함을 얻을 능력, 권세를 얻을 능력, 군대를 얻은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주셨다. 그러니까 여기 본문에서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는 것은 모든 축복을 얻을 조건, 생각, 지혜, 능력을 하나님께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광야에서 사막 시험, 즉 사막에서의 치욕 훈련을 통해서 목이 뻣뻣하고 인간적으로 높아져 있는 교만을 깨뜨려 낮추시고 인내하는 성품,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을 만들어 주신 능력으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부하게 되고 근세를 가지게 되고 강력한 군대를 이루고 풍성하고 좋은 축복을 주시려고 그해 가지고 섭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섭리가 광야입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땅에서의 부유와 풍족함과 권세와 군대를 이룰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에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네 소와 양이 번성함이 내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모든 축복을 얻을 능력을 광야 생활을 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에서 지혜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궁핍한 가운데서, 빈약한 가운데서, 힘없는 가운데서, 이름 없이 헤매고 다니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생을 사는 그리고 재물로 될 능력을, 그 지혜를 주셨다는 것이에요. 시편 1편 1절로 3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 같더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했습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축복을 능력을 받은 사람이란 것입니다. 그 설명이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가 시냇가에 심겨 나무가 있고요. 예, 아주 좋지 않은 곳에, 척박한 곳에 심겨서 아주 그냥 하루하루 살기가 비실비실하고 이렇게 거의 이제 시들어서 하루하루 연명하는 그런 나무가 있습니다. 나무가 지 마음대로 내가 좋은 데에 가겠다라고 뽑혀가지고 걸어가는 나무가 있습니까? 나무는 철저하게 사람이 심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시냇가에 심겼다는 것은 사람이 그 나무를 시냇가에 심어준 것입니다. 이 나무는 여러분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심으신 곳에 딴 데로 못 갑니다. 나무를 어디 심어놨는데 쥐가 빠져가요. 나 이거 안 좋아. 나 갈 거야. 그런 일은 없습니다. 나무가 모든 필요한 축복을 얻을 시냇가에 심겨온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 얻을 능력을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느 계절이든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열매를 맺는 능력,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능력을 시냇가에 심겨온 나무적 복 있는 사람이 제공받았다는 것입니다. 축복을 얻고 누리는 능력은 인간 자신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과실을 풍성히 맺고 시절을 따라 과실을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을 가지고 내가 했다! 내가 했다! 내 능력! 말할 수 있습니까?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곳에 심었기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소복은 재건에서 오고 대복은 하늘에서 온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작은 복은 자신이 부지런히 움직이고 땀을 흘리고 밤잠을 안 자고 하면 다 먹고 살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크고 놀라운 복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셔야만 받고 누릴 수 있다는 속담입니다. 소복은 재건에서 오고 대복은 하늘에서 내려온다. 하나님이 큰 복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시지 않으면 홀로 부지런히 살아야 겨우 하루하루 먹고 살 정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시면 대복을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똑같이 하는 교인들 중에 두 부류가 있습니다. 두 부류. 딱 두 부류입니다. 다른 부류는 없습니다. 큰 복을 받는 사람과 신앙을 가지지 않은 사람과 같이 아무런 차이도 없이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럭저럭 살아가는 교인이 있습니다. 두 부류.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은 늘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하나님은 언제나 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바르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철저히 믿고 그래서 대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축복도 없이 그럭저럭 살아가는 교인은 어떤 특별한 상황이 벌어지면 반드시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이거는 DNA, 이거는 생각 속에 박힌 갱관진입니다. 의심합니다. 하나님 편에 어떤 잘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흔들리고 편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산더가지만 그럭저럭 사랑. 하나님 그런 사람 복 주실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축복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재물을 얻을 능력과 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생각이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 편으로 기울어집니다. 하나님 편.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 생각이 사람 편으로 기울어집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광야의 산을 만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목자를 끝까지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보면요. 언제나 목자를 신뢰합니다. 뭔가 일이 있으면 목자가 뭔가 잘못이 있는 모양이야 우리가 모르는 거, 이 생각을. 신앙에 시험된 사람, 그 사람의 신앙이 잘못된 줄 모르고.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의 일생을 돌아보면 타국인 애굽에서 그것도 종살이 하면서 또한 결정적인 누명을 뒤집어 쓴 죄수로 감옥살이를 오랫동안 13년간 했는데 그 고통의 광야 속에서 헤쳐나온 능력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요셉의 형들이 지나가는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지 않은 구덩이 그대로 두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에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신임을 얻지 못했다면 요셉은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에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임금의 두 신하를 거기서 만나지 못했다면 요셉은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에 바로 왕이 가뭄에 관한 꿈, 풍년에 관한 꿈을 꾸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에 바로 왕이 꾼 7년, 풍년에 관한 꿈 7년, 가뭄에 관한 꿈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석을 해내는 지혜의 능력이 요셉에게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에 이런 것들이 요셉의 인생 광야에 노정에 없었다면 요셉은 애굽 땅, 애굽 나라에서 재물 얻을 능력과 지혜, 권세를 얻고 누리는 국무총리에 오르는 크나큰 축복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7년 풍년에 대해 재물 얻을 능력, 7년 흉년에 대해 국무총리의 권세로 그 구원, 그 큰 구원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을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보세요. 그가 국무총리 되고 애굽의 제1권세자로 등극했을 때 고백입니다. 장세기 45장 7절 8절에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들을 세상에 두시려고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들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보내셨나이다. 8절에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야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시라. 이리로 보내서 나를 국무총리가 된 것도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셨다. 이 놀라운 고백입니다. 그때 당시에 애굽의 임금의 아버지가 됐다는 거예요. 요셉이. 왕의 아버지. 요셉이 지금 나이가 적거든요. 바로 임금보다도. 나이 30에 국무총리 됐으니까. 바로 임금은 나이가 지금 한 5, 60대 됐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 임금의 아버지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요셉이 고백입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될 능력을 하나님 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온 집에 주로 삼으세요. 그 왕의 집에 주인으로 삼았다니, 주인으로 삼. 그리고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시나요? 누가? 하나님이. 요셉이요. 참, 하나님 은혜 받은 자예요. 하나님께 요셉에게 부어주신 능력의 영역들은 7년 흉년의 때에 그 형님들과 그 후손들의 생명을 보존하는 큰 권의 능력, 요셉을 바로 왕의 보호자인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집의 주인이 되게 하시고 온 땅의 통치자 되게 하신 능력을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재물과 건설의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아름다리 큰 나무를 톱으로 자르면요, 그 단면의 나이테가 선명하게 그려집니다. 둥근 나이테는 1년 하나씩 만들어집니다. 그 둥근 나이테를 자세히 보면 나이테의 간격이 다릅니다. 한쪽에는 쭉 넓고요. 간격이. 한쪽에는 아주 좁습니다. 넓고 좁고 넓고 좁고 넓고 좁고 넓고 좁고. 왜요? 나무가 서 있는데 한쪽에는 태양빛이 늘 비치고 해 떠서부터 해 지까지 한쪽에는 늘 그림자입니다. 나무지가 돌아서 여기 난데리가 싹 돌자 그래가지고 뒤편이 오른편으로 와 앞쪽으로 와 앞쪽은 이 뒤로 가 해서 나무 자기 스스로 가서 돕니까? 그럴 수 없죠. 그래서 빛을 많이 받은 쪽은 많이 자랐기 때문에 나이테가 늙고 늘 빛을 못 받은 곳은요 아주 간격이 좁게 나이테가 행성이 됩니다. 나무 속에 나무의 나이테가 뚜렷이 남아있듯이 여러분 우리의 지난 삶을 돌아보면 1년 단위로 하나님 베풀어주신 삶의 은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흔적들이 세월 속의 나이테처럼 여러분의 얼굴 주름에 뚜렷하게 남게 되어 있습니다. 찬송가 301장이 제 신앙 고백적인 찬송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를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우리 2절 3절을 같이 한번 부릅시다. 2절 3절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멜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과거 지나온 삶의 곳곳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지나온 삶의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삶을 능력 있게 살게 하신 나이테가 남아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또 광야의 비밀에 대해서 생각하였는데 지난주는 역경과 고통이 있는 광야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비밀 축복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첫째는 매일매일 하나님께 함께해 주시는 은혜가 있었다는 것과 두 번째는 광야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기에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광야를 이겨낼 수 있는 말씀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두 가지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광야의 비밀 축복을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고 아름다운 축복을 주셨고 둘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네 가지 광야의 비밀 축복의 은혜를 받은 복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강력하신 당부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 기억하라. Remember. 7장 17절 19절을 보세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잘 기억하되 19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네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하나님의 은혜 능력을 기억하라고 당부합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8장 2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11절에 오늘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잊어버리지 않도록 늘 기억해라. 14절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마음이 교만하면요 하나님 왜 버려요? 하나님 필요 없다 그래요. 하나님이 그보다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어서 필요 없을 정도로 편안하게 살게 한 것이 누구의 덕인데 이제 필요 없다 그래요.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17절에 그러나 네가 마음이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제 얻었다 말할 것이라. 인간이 꼬매되면요 하나님이 그런 게 아니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제 얻은 거야 내 거야 그런단 말이에요. 이렇게 교만한 게 될까 두렵고 염려가 되어서 과거 어려운 광야 시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은혜와 능력과 지혜의 삶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한 가지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Remember.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매일 먹는 것으로만 눈으로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광야에서 물 한 곳 마시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 감사해야죠. 낮에는 시원하게 밤에는 따뜻하게 장막에 머무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광야에서는 하루하루 생존해 있고 숨이 붙어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인생 광야를 지날 때만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있는 것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구름기둥과 불기둥 반석에서 터져 나오는 물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같은 일들은 광야를 지날 때만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들입니다. 이 은혜로 광야 40년을 무사히 지내올 수 있었다는 것을 잊지 말라! 기억해라! 물에 빠져서 그대로 두면 죽을 사람 건져줬더니 내보따리네 나를 병 막는 것. 금방 잊어버려. 건져주었더니 내보따리네 나라. 사람은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억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 광야 여러운 시절을 주신 하나님의 모든 은혜, 우리에게 현재와 미래에 계속 주실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얻게 하실 능력을 주신 그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말고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사실 큰 은혜를 체험했던 과거 일들을 기억하면 참 행복해지죠. 그러잖아요. 그럼 기억했죠. 지난 좋은 추억들 생각하면 참 그때 행복했었다고. 좋았던 기억들, 이기고 승리했던 기억들은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을 주고 그 길로 계속 가도록 인도하는 역할을 우리의 기억이 해주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과거 광야에서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주셔서 매일 먹게 했던 하나님 은혜, 목말라 죽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 반석에서 생수를 공급해서 마시게 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 시편 103편 2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오늘 본문 19절에 네가 만일 내 하나님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정가누니 네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광야에서 만났던 유일하신 목자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축복하심으로 지금까지 생존하고 가나안 땅의 축복을 누리며 산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창조되시고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우상을 따라가지 말라고 엄한 경고를 하십니다. 새벽기도 시간에도 말씀드린 대로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나셨던 이단 이세벨의 우상을 따라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어리버리고 다른 우상신들을 따라 그들을 성미에 그들에 절하고 이단 이세벨의 말을 따라간다면 철장 곧 쇠 파이프로 된 막대기로 질그릇 깨뜨리듯이 깨뜨리며 반드시 멸망시킬 것이라고 엄격하게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지나간 삶 가운데 결정적으로 베풀으신 은혜와 기름진 축복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네 가지 말씀으로 드렸습니다. 첫째는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은혜가 있었다는 것과 둘째는 광야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아름다운 축복을 주셨고 네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그 광야에 주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네 가지 광야의 비밀 축복의 은혜를 받은 복 있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장차 미래에 베풀어 주실 크고 엄청난 축복을 기억하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크기에 소망을 두고 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을 미래의 축복은 모든 것이 풍족한 축복의 땅인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모든 축복을 얻고 쟁취하고 누릴 것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장래 미래에 베풀어 주실 모든 것이 풍족하게 있는 가나안 땅, 은혜의 땅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기억하면 특별히 광야 한복판에 있을 때 그 어려운 때에 받았던 은혜를 생각하고 기억을 한다면 현재 나에게 닥치는 어떤 고난도 어떤 아픔도 어떤 고통도 넉넉히 이겨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 모든 것을 현재도 주시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기억하며 신앙생활하므로 광야에서 받아 누릴 수 있는 네 가지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의 축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